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26일 개막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의 G7 정상들은 앞으로 사흘 동안 독일 바이에른주 알프스의 엘마우성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경제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일환으로 G7 정상들이 러시아산 금 수입을 차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늘 발표한 조처는 러시아 올리가르히를 직접 타격하고 푸틴의 전쟁 기계의 심장을 타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금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중대 자산으로 러시아는 전 세계 금 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전쟁의 여파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G7 정상들은 회의 후 곧바로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도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30개 회원국 외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제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연합뉴스는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29일에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2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키이우 일부 지역에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미사일 공습을 단행한 건 지난 6월 5일 이후 처음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도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폭격을 가한 것은 3주 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적어도 5명이 다치고 주거용 건물 2채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는 25일 저녁 긴급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적전지인 루안시크의 세베로도네츠크와 주변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 이어서 현재 완전히 포위된 것으로 알려진 리시찬스크까지 점령하면 러시아가 루안시크주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결정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국무부 직원들의 낙태 권리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국무부는 모든 직원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산부인과 시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50년 가까이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해왔던 이른바 로드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앞으로는 각 주정부와 주의회가 낙태권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미주리와 루지애나 등 일부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분노한 시민들은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워싱턴 DC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호세프 볼의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25일 밝혔습니다. 전날 이틀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한 보렐 대표는 이날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며칠 안에 핵합의 복원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그러나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도 보렐 대표와의 회담이 긍정적이었다면서 이란은 협상 준비가 됐다며 핵합의 복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탈레반 정권이 국제사회에 제재와 자금 동결을 풀어줄 걸 촉구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은 탈레반 재집권 후 단행된 국제사회 제재에 지진 참사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탈레반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세계가 아프간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주기 바란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동결자금 해제 그리고 지원 제공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섭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주한 미국 대사관의 향후 4년간의 목표와 전략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21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위성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도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 국무부가 주한 미국 대사관의 앞으로의 4년간의 목표와 전략을 공개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무부가 공개한 것이 인티그레이티드 컨트리 스트래티지라고 되어 있는 건데 통합 국가 전략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외교 지침인지 어떤 것인지 윤 기자가 좀 이것을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통합 국가 전략 ICS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 국무부가 다른 행정 부서들과 협력해서 4년마다 미국이 외교 공간을 두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미국이 외교 공간을 두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의 미국 공간이 추진할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해당 특정 국가에 주재하는 대사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요.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큰 틀에서의 대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맞춰서 각 공간에 하다라는 외교 지침과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 지침이라기보다는 주재국에서의 외교 임무 또는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우에는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4개년간의 전략이 종료됐고 지난 4월 초에 새 전략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통합 국가 전략은 주한 미국 대사관이 2022년에서 2025년까지의 추진할 목표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이 통합 전략이라는 것이 각 나라 그리고 또 국제 기구마다 조금씩 다를 건데 지금 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통합 전략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공개된 것이 이제 국가 통합 국가 전략, 통합 국가 전략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국무부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이 4년간 이런 목표와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요. 예.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한 서너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역시 그 미한 동맹강화입니다. 그래서 미한 그 상호 간의 방위 역량 강화를 통해서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과 국제 질서의 핵심 축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역시 그 북한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이것인데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미국의 전략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며 이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역시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한다 이런 것이 강조한 대목인데요.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는 것이 북한이 다른 길 그러니까 비핵화든지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든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그 도발을 억제해 하는 것이 이제 기본 목표이고 북한과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핵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제재를 당할 것이냐 이렇게 양자태기를 계속 압박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그 경제 문제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한 그 동맹 관계를 통해서 상호 번영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급망 문제 해결 그리고 한국 기업의 그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이런 것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과거에 미국이 공개한 전략에 있었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FFBD라는 것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안보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표현이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과거의 전략에 있었던 그 표현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4년 기간 동안에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ICS에 담긴 것이죠. 네. 그런데 삭제됐다기보다는 행정부가 바뀐 상황에서 표현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네. 내용 면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 4년간에 FFBD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목표였고요.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맞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렇게 표현을 바꾼 것뿐입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는 행정부마다 그 표현이 다소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가령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하는 CBID란 표현도 사용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바뀐 것이 없고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앞으로의 협상을 감안해서 그 표현을 좀 바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이 위성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21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로켓을 발사해서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이 뭐 오미크론 경제난 이런 걸로 굉장히 우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이 이 한국민들을 열광적인 그 환호를 하게 그렇게 한 것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종호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도 자체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많지 않고요,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 그 스페이스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자국 내에서 자력으로, 그러니까 자국산으로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나라들의 모임을 말하는 건데요. 이 스페이스 클럽에 속하는 나라는 1950년에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소련, 옛 소련이 있고요. 지금의 러시아죠. 그 다음에 1958년에 바로 미국이 이 스페이스 클럽에 속했고요. 이어서 1965년에는 프랑스, 1970년에는 일본, 그리고 같은 해 중국, 1971년에 영국, 1980년에 인도, 88년에는 이스라엘, 2009년에는 이란, 그리고 북한이 2012년에 스페이스 클럽에 속했고요. 한국은 2002년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국 기술로 무게가 1톤이 넘는 실용 위성을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이 스페이스 클럽하고는 또 달리 전 세계의 일곱 나라뿐이고요. 한국이 이번에 일곱 번째로 이렇게 1톤이 넘는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북한은 이 말하자면 이 일곱 개 나라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인도, 중국, 일본 이렇게 여섯 나라와 한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이번에는 발사에 성공을 했지만 뭐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그 많은 실패를 거쳐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는 게 로켓 기술인데 한국도 과거에 실패를 몇 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성공을 해서 많은 이제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그동안 한 30년간 상당히 많은 실패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국이 최초로 그 과학 로켓을 쏜 것이 1993년이니까요. 한국이 그야말로 한 30년 만에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그 네. 발사된 로켓이 이제 누리호인데요. 한국이 그 누리호 그 로켓을 그 시작한 것이 그 2010년입니다. 그리고 로켓 기술은 그 아까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로켓 기술은 무슨 그 한국과 미국이 그 동맹국이기라도 잘 주지 않는 그런 굉장히 그 첨단 기술이죠. 그래서 기술을 그 받을 수가 없어서 한국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또 한국 그 과학자 기술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10년 이상 해서 자체 개발해서 이제 했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그 실패, 어려움 이런 것이 그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 기록을 보면 그 초반에는 이 누리호 그 로켓 엔진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엔진에 문제가 많아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또 이 지난해죠. 2021년 10월 21일 날 그날은 이제 누리호를 만들어서 로켓을 쐈는데 1단, 2단은 잘 올라갔다가 3단 엔진이 그 일찍 꺼졌습니다. 그래서 궤도 안착에는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네. 지금 1년 만에 다시 지금 올해 그 쏴서 요번에는 이제 성공을 한 건데 그동안 한 10년 이상 그 누리호 인공위성 발사 이것을 하느라고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또 돈도 많이 굉장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보면은 매년 한국이 이 누리호 이 개발에 매년 한 6억 달러에서 7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한국이 곧 군사용 정찰위성을 개발해서 발사할 것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나 진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그 한국은 그 정찰 위성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 지금 한국군은 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죠. 글로벌 호크를 비롯해서 금강, 백두, 세매 이런 정찰기를 띄워서 이 북한 지역 영상을 얻고 있지만 이 정찰기는 정찰 위성에 비해서는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 정찰 군사용 정찰 위성을 개발해서 발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국방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1에서 2025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에 보면은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 위성을 추가로 전력화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에도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에 말하자면 그 정찰 자산을 활용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좀 더 해상도도 뛰어나고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로켓을 발사해서 이것을 이제 상용화하겠다, 말하자면 군사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국방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이 실용 위성을 이제 궤도에 안착시켰다 해서 그 7개 나라에 지금 포함이 됐는데 이것이 실용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른바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보다?
그렇습니다. 그 인공위성은 그 한국보다는 북한이 먼저 그 발사를 했는데요. 북한이 그 첫 번째 인공위성을 쏜 것이 그 1998년 그 8월입니다. 당시 북한이 그 대포동 1호 미사일인지 로켓인지 이것을 써서 광명성 1호를 그 발사했다고 당시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그 궤도에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이것이 그 태평양으로 날아가다 떨어졌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이 그 98년에 최초로 어쨌든 인공위성을 그 올리려고 시도를 했던 것은 그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9년 4월에도 이제 그 광명성 2호 인공위성을 쐈고요. 또 2012년 12월에도 광명성 3호를 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 2월에도 광명성 4호를 쐈고요. 그래서 여러 번 쐈는데 지금까지 총 북한이 6차례 그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해서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 중 4번은 실패를 하고 2번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구 궤도에 북한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2개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인공위성이 이제 지구 궤도를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 지구에 있는 그 관제센터 이런 쪽하고 연락을 해서 서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북한의 경우는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그 관측소 통제소하고 무슨 교신이나 연락했다는 그런 기록 발표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6번 쏴서 2번은 위성은 올리기는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해서 무슨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거나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3월에 국가우주개발국에 이어서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군사용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잠잠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북한이 사실상 신형 첨단무기 개발에 매진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어도 예. 군사용 정찰 위성을 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확연한 기정사실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정찰 위성을 실제로 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국내 정치적인 요소도 감안을 해야 될 텐데요. 국내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지금 그 코비드 바이러스 이것이 굉장히 확산된 상태에서 그 내부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역량을 여기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용 정찰 위성을 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물려져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적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용 정찰 위성을 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 좀 더 기술적인 완성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요. 또 이 군사용 정찰 위성 자체가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서 이 로켓을 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네. 이제 유엔 안보리의 말하자면 대북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일정 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북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북한이 1월부터 18차례나 미사일을 쐈는데 6월 5일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미사일 대신 방사포를 쐈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올해 그 상당히 미사일을 많이 쐈습니다. 그 1월부터 네. 그 6월 5일까지 18차례 쐈고요. 또 미사일 종류도 단거리, 중거리, 또 ICBM, 극초음속 그런 이런 미사일을 쐈고요. 또 여러 미사일을 그 한꺼번에 그 섞어 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5일 같은 경우에는 8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종류로 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쏘기 위한 그런 그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6월 5일 미사일을 발사를 끝으로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그 쏜 것은 그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를 쐈기 때문에 미사일을 왜 이렇게 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그 의문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두세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이 그 올해 그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쐈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이나 개발에 필요한 그 모든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다. 이런 한 가지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그 중국 압박론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쏘고 또 핵실험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미국, 한국, 일본으로서는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안보에 이것은 대단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중간에 조용히 나서서 북한을 압박한 게 아닌가, 더 이상 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압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이 일종의 그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쏜 게 그 6월 5일입니다. 이때 그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그 한반도 인근에 그 출동을 했고요. 또 미한 정상회담도 그 얼마 전에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사실 그 미사일 발사가 일종의 관심 끌기가 목적이었다면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중단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의 압박 이런 것이 심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종의 쉬어가기 그러니까 한두 달 6월, 7월 이 정도를 쉬어서 사태를 봐서 지금은 다시 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다시 뭐 또 가을쯤에 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6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뭐 7차 핵실험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았는데 요즘 뭐 그 문제도 약간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은 미국과 한국에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6월 뿐만 아니라 지난 3개월 넘게 계속해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곧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다양한 관측을 해왔고요. 그때마다 틀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 미국과 한국 당국은 실제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그 복구된 그 갱도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다면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이것은 사실 판단이나 분석이 외부에서는 좀처럼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그 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면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로 이 시점에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도화에 성공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중국의 말하자면 입장도 곤란하게 하고 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언젠가는 실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핵실험이 있을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여전히 고도의 정치적인 북한 측으로서도 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핵실험과 관련한 동향이나 이런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고요. 관련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관측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7차 핵실험도 중국이 하지 말라 이렇게 뭐 북한에 요청을 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공산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국은 그 북한 핵개발,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진 유엔 주재 그 중국 대사도 6월 9일 날 그 밝힌 바가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비핵화는 그 중국의 그 핵심 목표다. 그러면서 네, 네. 중국도 핵실험에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모르는 것은 중국이 이것을 무슨 외교 경로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 당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을 해본다 그러면 북한의 그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지금 몇 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파악을 하고 아마 그 외교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렛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합법 또 불법적으로 석유 원유 이런 것을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로서도 원유 석유 문제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 가고 싶지 않으니 핵실험을 하지 마라. 아마 이렇게 조용히 그 압박을 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그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요.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21일부터 평양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는데 이 북한의 발표를 보면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작전 계획을 수정했다.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어떤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일까요?
예, 사실 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정했다는 내용까지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국방부는 분석과 평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번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간 열린 것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굉장히 중요한 뭐 지시사안이든 결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성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면요. 그 전술 핵무기 사용을 주요 군사 행동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전쟁 억제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 전쟁 억제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핵무기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전술 핵무기 사용을 군사 행동 계획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이제 그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인민군 전략군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KN-23, KN-24 그리고 대구경 조정 방사포 또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이런 것들을 근래 들어서 많이 이제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이것들을 운영하는 부대도 그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따른 말하자면 작전 임무 그리고 작전 계획의 수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의 입장 발표대로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실장의 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전선 부대의 작전 임무가 수정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배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정한 작전이 변화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그 지도 자체가 그런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배치에 따른 작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지도를 앞에 놓고 뭔가 설명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의도적인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네, 한국에서는 이것이 그 의도적인 그 일종의 연출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23일 북한이 그 확대 회의 그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커다란 지도를 앞에 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한국의 그 경상북도 포항까지 보이는 그런 그 한국 지도를 놓고 그 회의를 하는데요. 어느 나라나 그 작전 계획 또 작전년 지도 이런 것은 잘 공개하지 않죠. 이것은 네. 비공개 또는 비밀로 해두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일부러 지도를 앞에 놓고 공개를 하고 이것을 또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그 한국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 의도는 한국을 겨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 전술용 핵무기 이런 것을 개발을 했고 여기에는 핵탄두가 그 장착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전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선 일대 배치해 놔서 그 당신들을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은근히 일종의 그 협박 위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국에서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배치한다. 그러면 한국으로서는 큰 위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큰 위협이죠.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휴전선 일대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화된 그 남북한의 군사력이 맞서고 있는 그런 열점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북한이 이 일대에 또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굉장한 위협이 추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다만 이번에 새로운 작전 계획이라든지 작전 임무가 부여된 것이 이것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분명치 않고요. 미국의 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전략은 이런 그 휴전선 일대 한국을 겨냥해서 핵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그 분석들이 있고요. 또 북한은 그동안에 미국에 말하자면 적대 행위 그리고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네. 보면 휴전선 일대에 핵미사일 배치 이것이 실제로 그 가능성이 큰 이야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이번에 이제 북한의 당 중앙 군사위 내용에서 어떻게 결정이 난 것인지를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의 이런 새로운 위협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당연히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그 보도 관련 동향에 대해서 이제 뭐 촉각은곤두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리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그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북한이 이번에 뭐 그 회의는 했습니다만은 회의를 하고 실제로 가령 그 핵탄두가 장착된 전술핵 무기를 이런 것을 이제 휴전선에 배치하고 또 관련해서 대남 그 핵 위협이 노골화되면 이것은 상당한 그 한국에서 그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한국은 지금 그 재래식 무기는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핵무기는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 가까이 북한이 그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그 배치하게 되면 아마 그 미국의 핵부산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상당히 그 불안감, 의구심 이런 것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네네. 최근 그 유명한 연구소 중에 아산 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나온 보고서를 보면 과거에는 북한의 그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민의 한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벌써부터 아마 한국민들이 좀 북한의 핵 위협에 상당히 좀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앞으로 그 한국 정부,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그러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이 이제 새로운 전선에서의 군 병력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또 작전 계획도 새롭게 수립하고요. 이런 상황이고 또 이런 가운데 한국의 새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이 북한의 말하자면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요. 또 확장 억제 신뢰성을 제고하고 또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도 정상화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장기간 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더 밀착하면서 사실상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이런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대화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간헐적으로 어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이 추가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 국무부가 새로운 외교 전략을 밝혔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이 자체 개발한 로켓 발사에 성공한 소식, 그리고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소식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현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체스터 앨런 아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아서는 원래 당파적인 충성도나 기여도에 따라서 관직을 배분하는 엽관 제도의 중심에 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개혁주의자로 탈바꿈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미국의 21대 대통령 체스터 앨런 아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난 체스터 앨런 아서입니다. 혹시 내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멋들어지게 기른 구렛나루와 턱수염을 기억할 겁니다. 난 워낙 멋내는 데 관심이 많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곤 한답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고급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는 게 내 취미였는데요. 그런 내게 백악관은 너무 우중충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한동안 백악관에 들어가질 않았죠. 유명한 실내 장식가를 고용해서 백악관을 완전히 새로 꾸민 뒤에야 이사를 했습니다. 난 1829년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내 출생지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침례교 목사셨는데 내가 태어날 무렵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을 거란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학교는 뉴욕주에 있는 유니온 대학을 나왔는데요. 대학을 나온 뒤에 잠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네, 뉴욕에 자리를 잡은 체스터 아서는 젊은 나이에 변호사로 일찍 성공을 거뒀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맡아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역사학자이자 변호사인 케네스 에커맨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1850년대 말에 한 흑인 여성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공교통수단인 전차를 타려고 하다가 탑승을 거부당한 여성이었죠. 아서가 이 흑인 여성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욕 공공교통 분야에서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1861년에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체스터 아서는 뉴욕주 병참감으로 임명됐습니다.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후방에서 필요한 병력과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일을 맡은 건데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병참감에서 물러나서 다시 변호사 생활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정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정치적 후원 제도, 그러니까 엽관 제도에 기반을 둔 강력한 파벌이 뉴욕주에 있었습니다. 로스코 콩클링 상원의원이 이 파벌을 이끌었는데 콩클링은 그랜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죠. 그래서 그랜트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 체스터 아서를 뉴욕항 세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뉴욕항 세관장은 당시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뉴욕항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을 관리하는 자리였는데요. 당시 미국 무역량의 대부분이 뉴욕항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미국에 소득세가 없었기 때문에 관세가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이었습니다. 또 뉴욕항 세관장은 수백 개에 달하는 뉴욕항의 임명직을 관장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였죠.
정부 관리들의 비리로 시끄러웠던 그랜트 행정부가 물러나고 헤이스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연방정부 안에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무원 조직을 바로잡자는 거였다. 헤이스 대통령은 먼저 뉴욕항 세관에서 일어나고 있던 뇌물수수 관행을 뿌리뽑기로 결심했고 본보기로 뉴욕항 세관을 이끌던 관리 3명을 해임했다.
네, 해임당한 3명 가운데 한 명이 세관장이었던 체스터 앨런 아서였는데요. 아서 본인이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혐의는 없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묵인했고 정치적 목적 아래서 뉴욕항 세관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로 뉴욕항 세관장 자리에서 물러난 체스터 아서. 하지만 아서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로스코 콩클링의 지지를 등에 업고 뉴욕 공화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는데요. 그러다가 1880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뜻하지 않게 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겁니다. 다시 역사학자 케네스 에커맨 씨의 설명입니다.
그때 공화당 내에서 두 개 파벌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쪽은 체스터 아서의 조언자였던 로스코 콩클링이 이끄는 스톨월트파였는데요. 율리시스 그랜트 전 대통령을 다시 공화당 후보로 내세우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쪽에는 해프브리드파가 있었습니다. 이 해프브리드파는 제임스 블레인이란 메인주 출신 상원의원이 이끌고 있었는데 블레인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죠.
두 파벌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수십 차례 투표가 진행됐지만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대안으로 제임스 가필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36번째 투표에서 가필드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가필드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그랜트를 지지하던 스톨월트파는 아주 씁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필드가 해프브리드파의 지도자였던 제임스 블레인 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가필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지만 콩클링이 이끄는 스톨월트파와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스터 아서에게 부통령 후보 자리를 제안한 겁니다.
체스터 아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부통령 후보 제안이 들어오자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큰 영예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이렇게 가필드와 아서를 내세운 공화당은 그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Once in office, Garfield's term was very controversial. 가필드 대통령 행정부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 임명직, 특히 뉴욕항 세관장 자리를 놓고 로스코 콩클링이 이끄는 스톨월트파와 큰 갈등이 있었는데요. 가필드가 콩클링의 정적을 뉴욕항 세관장으로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콩클링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이때 부통령이었던 아서가 콩클링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었죠. 부통령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싸움은 결국 가필드 대통령 승리로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가필드 대통령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가필드 대통령에게 총을 쐈습니다. 난 스톨월트 중에 스톨월트입니다. 이제 아서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될 겁니다.
1881년 7월 2일 워싱턴의 한 기차역에서 가필드 대통령에게 충격을 가한 찰스 기토는 경찰에 붙잡혀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서 부통령에겐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아서 부통령이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지만 아서가 기토를 부축했거나 기토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1881년 9월 19일 두 달 넘게 누워있던 가필드 대통령이 마침내 숨을 거두자 부통령이었던 체스터 앨런 아서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로스코 콩클링을 비롯한 스톨월트파는 이제 자기들 세상이 왔다면서 기뻐했는데요. 하지만 아서 대통령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사학자 케네스 에커맨 씨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They thought that he would be very submissive to the political machine.
사람들은 아서가 자신이 속해 있던 정치파벌, 특히 로스코 콩클링에게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뉴욕주 공화당을 운영한 것 외에는 정치 경력이 없으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감각도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서는 상당히 능력 있는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아서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콩클링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이 반대했던 뉴욕항 세관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서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서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자신이 이끌었던 뉴욕주 공화당에 대해서 그들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무엇이 체스터 아서를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에 따른 충격이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7월 초에 충격을 받았는데 9월 중순까지 살아있었거든요. 그 2개월여 동안 온 나라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봤던 거죠. 아서는 특히 가필드 암살 사건에 연루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고요. 나라를 치유하고 통합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장관을 지명할 때 자신과 다른 파벌의 정치인들도 두루 뽑았습니다.
정치적 후원이나 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관직을 나누는 엽관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개혁의 선봉에 나선 건데요. 아서 대통령은 1883년에 펜들턴 공무원 제도 개혁법이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특정 공무원직에 대해서 반드시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했고요. 또 실적제를 도입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인사들로 규정된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했는데요. 이 공무원 제도 개혁법은 아서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서 대통령은 공무원 제도 개혁법을 승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법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신속하게 임명했고요. 연방정부 여러 분야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밀어붙였죠. 이 법이 승인되고 나서 한 10년 안에 연방정부 공무원의 80%가 실적제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요. 아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80만에서 100만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 가운데 실적제 적용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변화였죠. 그렇게 된 데는 아서 대통령의 공이 컸습니다.
일반 국민은 아서 대통령의 이런 개혁 노력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아서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결국 아서 대통령은 188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고요. 퇴임하고 다음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1대 체스터 아서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26일 개막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의 G7 정상들은 앞으로 사흘 동안 독일 바이에른주 알프스의 엘마우성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일환으로 G7 정상들이 러시아산 금의 수입을 차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늘 발표한 조처는 러시아 올리가르히 신흥재벌들을 직접 타격하고 푸틴의 전쟁기계의 심장을 타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금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중대 자산으로 러시아는 전 세계 금 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전쟁 여파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G7 정상들은 회의 후에 곧바로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30개 회원국 외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제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연합뉴스는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29일에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26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크이우 일부 지역에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크이우에 미사일 공습을 단행한 건 지난 6월 5일 이후 처음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도 러시아군이 크이우에 3주 만에 폭격을 다시 단행했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적어도 5명이 다치고 주거용 건물 2채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2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루한시크의 세베로도네츠크와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 이어서 현재 완전히 포위된 것으로 알려진 리시찬스크까지 점령하면 러시아가 루한시크주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관련 결정에 분노한 시민들이 24일에 이어서 25일에도 워싱턴 DC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50년 가까이 미국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어온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 주정부와 주의회가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미주리와 루지애나 등 일부 주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이 퇴보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4일 밤 늦게 성명을 내고 국무부와 전 세계의 생식 보건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생식보건권은 낙태를 포함해서 산아제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이례적인 성명에서 국무부는 모든 직원이 어디에 거주하든 생식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거라고 호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가 25일 밝혔습니다. 전날 이틀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한 보렐 대표는 이날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며칠 안에 핵합의 복원협상이 재개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얀 이란 외무장관도 보렐 대표와의 회담이 긍정적이었다면서 이란은 협상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25일 밤 국영TV에서 가능한 한 빠른 제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일요일 저녁 BOA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